있습니다. 내용이 조금은 많은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조 시작. 우리는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그냥 내버려 두시거나 운명이나 우연에 맡기시지 않고 그분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그분의 명령이 없이는 아무 일도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창시자가 아니시며 또 죄의 책임이 그분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능력과 선하심은 지극히 위대하고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이어서 심지어 마귀와 악인들이 불의하게 행할 때라도 그분은 지극히 뛰어나고 공의로운 방식으로 자기의 일을 정하시고 수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분의 행사에 관하여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허용하는 한도를 넘어서까지 호기심 어린 질문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대한의 겸손과 존경심을 가지고 우리에게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찬양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학생이라는 사실에 만족하여 이 한계들을 넘는 일이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것들만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 교리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주는데 그 까닭은 어떠한 일도 우리에게 우연히 닥치지 않고 오직 가장 은혜로우신 하늘 아버지의 지시를 따라서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같은 배려로서 우리를 돌보시고 모든 피조물을 그분의 권세 아래 두시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고 계시며 그 한 올도 또한 참새 한 마리도 우리 아버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 않게 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마귀와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제압하고 계셔서 그분의 뜻과 허락 없이는 그들이 우리를 해칠 수 없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피쿠로스 주의자들의 생각, 곧 하나님께서는 세상 아무 것에도 상관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우연에 맡기신다는 저주받을 오류를 배격합니다. 13조는 하나님의 섭리교리에 관한 것입니다. 삼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는 것처럼 섭리라는 단어 자체는 성경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섭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지어진 세상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단어, 표현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굳이 이 단어가 성에서 나타나는가라고 질문을 한다면 라틴 벌게이트 역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죠. 그때 순종하여 자기 독자를 칼로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양으로 번제를 드리도록 하시고 아들 이삭은 살려주셨습니다. 이때 이제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호와 이레라는 이 말은 라틴어로 데우스 프로비테트라는 말인데 이 프로비테트, 프로비던스라는 말이 바로 섭리라고 하는 이 단어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섭리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만물과의 상관성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섭리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일들을 창조하신 일로 끝내버리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이 보존되고 유지되고 통치되고 또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관장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우연이나 혹은 운명에 맡겨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어떤 것도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이루어진 일이 없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만드신 우주 만물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만사를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고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리켜서 우리는 섭리라, 하나님의 지속적인 활동 그리고 작정에 따른 실행,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섭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어떤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이 피조세계를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맡아서 관리하고 유지할 능력도 없는데 무엇을 그것을 가지고 다른 어떤 일을 해내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우주 만물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관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다스리고 통치하셔서라고 되어 있는데 붙들고 다스린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창조 세계가 유지되는 일에 개입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창조의 손길을 그냥 거두신 채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이 우주 만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KTX가 왔다 갔다 하고 김포공항에서, 김포공항이 아니라 인천공항에서 비행기가 막 5분 간격으로 10분 간격으로 수없이 뜨고 내리는데 통제센터도 없고 알아서 그냥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알아서 아마 부딪히고 다 사고 나서 다 죽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기를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오랫동안 내버려 두면 당연히 세상은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관계된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는데 욥기 34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음이여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영과 목숨을 거두어버리면 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29절 30절에는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그들이 호흡을 거두신 즉 먼지로 돌아간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느헤미야 9장 6절에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다 지으시고 보존하고 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호흡을 붙들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해는 저절로 떠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 놔두도 그냥 용수철 튀어오르듯이 그렇게 그냥 해가 튀어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실록의 계절 아닙니까? 연두색이 이제는 초록빛으로 변해서 바깥에 나가면 숨쉬기가 좀 어려워서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얼마나 이 세상이 아름답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유지하심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다 하는 것이죠. 이런 예를 어디에서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도 제가 뭐 공항 이야기했지만 집에서 작동되는 난방장치로부터 KTX 신호체계로부터 또 여러분들이 늘 손에 들고 다니시는 핸드폰 통화, 통신체계, 기계 이런 것들 다 그냥 되는 게 뭐가 하나도 있습니까? 나사 하나도 잘못되면, 선만 잘못 연결되면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온 우주 만물이 그냥 알아서 굴러간다라고 믿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존과 유지와 통치사에게 결과라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섭리사역을 믿지 않는 사상을 갖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비기독교적 사상 중에 하나가 우리가 디이즘, 흔히 이실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실론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긴 했지만 이 천지 우주 만물 안에 자기 지속성의 특징을 심어 두셔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알아서 그냥 굴러가도록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께서 노터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온 피조물 가운데 자기 지속성과 자존성의 능력을 심어두셔서 스스로 존재하도록 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이 우주 세상 바깥으로 내몰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죠. 13조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아무 것에도 상관하지 않고 우연에 맡기신다라는 이 사상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에피쿠로스주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피쿠로스, BC 한 3세기 때 살았던 철학가인데 이 사람은 신은 존재하지만 세상을 만들진 않았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죠? 세상은 그냥 우연히 형성되었다. 그리고 물질도 영원하고 사람의 영혼도 물질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하면서 종교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의 삶의 특징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만약에 우리가 사는 것이 이생뿐이면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 편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사상이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도 또 지금 시대에도 새로운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잘못된 신학적 사상에 대해서 극히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조에도 앞에 가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나타납니까? 삼일체 교리에 대해서 말하면서 유대교와 회교도에 대항하고 말시온, 마니교, 프락세아스, 사벨리우스, 사모사타의 바울, 아리우스 이런 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계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12조에도 보시면 사두개파 사람들의 오류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마니교의 오류를 배격하고 혐오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절에도 그렇고 또 다다음 주에 살펴볼 15조에도 보시면 펠라기우스파의 오류를 배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은 신자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잘못된 신화 사상을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교리와 관련해서 또 하나 잘못된 그 사상이 뭐냐면 범실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실론은 뭡니까? 범실론은 형식적으로 조물주와 피조세계가 구분될 뿐 내용적으로는 구별이 불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피조물도 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실론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내재성,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재성은 부인합니다. 범실론은 이런 면에서, 그러니까 이실론은 이런 면에서 잘못된 초월주의라고 할 수 있겠고 범실론은 잘못된 내재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범실론이 결국은 지나치면 신인 합일 사상으로 가버리잖아요. 뭐 창조주와 피조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뭐 너나 나나 다 똑같다는, 막 다 하나가 되는 이런 것인데 이런 식의 사고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보존하고 다스리고 유지하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사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섭리교리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실 때 어떤 방식으로 다스리시는가? 보편적으로는 제2원인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작용 원리와 법칙을 통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부분이 없죠. 그런데 되어지는 일들을 가만 보면 그야말로 자연이 모든 것들이 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작동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아니, 다 저절로 움직이는데, 그죠?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그 개입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저는 그럴 때 이런 예를 드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기술이 향상되면 향상될수록 인간의 손이 개입될 여지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당연히 인간의 손이 개입될 여지가 적은 것이 더 훨씬 더 고차원적인 피조물이죠. 그래서 오늘날 인공지능 로봇이라는 것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딱 넣어주면 그냥 프로그램대로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인공지능 로봇은 스스로 자가 학습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정보를 습득해서 자기가 스스로 배워서 익혀서 어떤 일들을 해내잖아요. 그러니까 유명하다는 의사가 진단할 수 없는 병까지 딱딱 집어내고, 그래서 요즘에는 인공지능 로봇의 의사의 소견을 참고해서 수술도 하고 그러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인간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면, 그죠? 자기 스스로 다 알아서 하는 것, 그러나 거기에 인간의 손길이 하나라도 개입되어 있지 않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단 하나도 없죠. 인간이 그렇다면 하느님 그분이야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자기가 활성화되어서 인격적으로 100% 자기 인격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는데, 성경은 그것이 다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섭리와 보존과 통치의 손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걸 믿어야 돼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그런 정도의 내용들을 만들어낸다면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야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교회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여기 13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를 하나 주는데, 그것은 죄 문제를 어떻게 이해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죄가 활동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작동했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게 아니에요. 저희가 물을 먹다가 때로 떨어뜨리기도 하고 물을 흘리기도 하는 것처럼 인간 세상 안에 악이 들어오게 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쩌다가 실수하신 결과가 아닙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눈으로 바라볼 때는 가장 부정적으로 보이고 가장 악한 일처럼 보여서 하나님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의 성품과 연결해서 본다고 하면 도무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께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돌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보세요.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는 상황 안에서 시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시체가 있는데 시체 냄새가 나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태양빛을 시체가 냄새나는 냄새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와도 이것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고 볼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믿으나 그러나 그 부정적 일에 하나님께서 책임이 있다라고 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5장 4절에도 이와 같은 내용들이 쭉 나타납니다. 제가 한번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최초의 타락사건과 천사와 사람들의 다른 모든 죄들까지에도 미치며 이것들을 그저 허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들을 지극히 지혜로우며 강력하게 자신의 거룩한 목적들의 다양한 형태로서 묶어두시거나 아니면 이것들을 그 목적들에게로 이끌고 다스림으로써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과 측량할 길이 없는 지혜와 무한한 선하심을 분명히 드러낸다. 그렇지만 죄성은 피조물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 안에 일어나는 각종 악들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되는가? 히틀러가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한 일들,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수천만 명이 죽임을 당한 일들,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연 악들이 있잖아요. 쓰나미와 지진과 화산폭발과 같은 이런 자연재해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지요. 세상을 이처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적 의문들이 제기되고 이 의문들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지요. 시편 73편에서 시편 37편에서 하박국 1장에서 등등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납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요 근래 되어진 일 중에 하나는 시리아의 그 아이들이 화학무기로 인해서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 살아계시다면 좀 저런 그가 같은 죄를 짓는 사람들 좀 혼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또 지난주에 그 중국에 사는 한인 자녀 10명이 유치원 버스 타고 가다가 터널에서 차가 추돌해서 화재가 나서 불타 죽은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신자의 부모님이 없을까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떤 대답을 가져야 이 부조리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지요? 우선은 대전제는 이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로 타락하고 얼룩진 세상이요. 그리고 비록 어린 나이에 죽긴 했지만 어린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복된 구원의 약속이 주어지게 되고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은 마지막 날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죠.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이 상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악인이 번성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이 번성한 일은 우선은 일반 은총 안에서 번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과 비를 고로 비추시고 내리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악한 사람들도 열심히 자기 일을 하면 잘 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악인들의 부류에 속해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 중에 택한 백성이 있다고 할 때 그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그 악인이 결국은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으로 이해한다면 악인이 번성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얼마든지 믿음으로 그것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현재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로 여겨지지 않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억울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 일 때문에 완전히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건한 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서 경건한 자들이 고난을 당하는가?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경건한 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 된다.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국에 가서는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사람도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눈을 뜨게 되므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자에게 고난을 주신 의도는 영적인 성숙의 과정에서 주신 의도로 볼 때 우리는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성숙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면 얼마든지 그 고난도 또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안에서 믿음이 작동되지 않으면 어느 것 하나라도 제대로 이해될 수 없고 믿음의 방식으로만 이 상황, 이 허무한 상황, 이 부조리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진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이런 이해도 없고 이런 상황으로 영적인 체력을 가지고 자신의 무거운 인생고를 짊어지고 가는 이 일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교리와 관련해서 아까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의 그 어떤 상황과 형편에 대한 이해 방식도 좀 달라야 되는데 보통 우리는 나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안 믿는 분들이 말이죠. 평소에는 전혀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생각도 없다가 뭐 쓰나미나 지진과 해일과 같은 이런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질문해요. 제가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당신이 그런 질문을 하려면 평소에 잘 지낼 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내가 이렇게 잘 지낸다라고 하는 감사를 지속적으로 해온 사람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평소에 아무 일이 없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도 없다가 나쁜 일만 일어나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이율배반이에요.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다가 때로 혹시 좀 부모가 연약해서 실수해서 잘못해서 아이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어림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과하면 되죠. 어쨌든 그런데 그럴 때 자녀가 평소에는 전혀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가 부모가 한번 잘못하면 부모라고는 존재가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따라서 우리는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 드 브레가 우리한테 뭘 공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학생이 되라고, 겸손함으로 배우라고, 네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고, 오묘한 일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맡겨두고 드러난 일에 대해서만 순종하라고, 그런 자세와 태도가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자세와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뱅이 기독교 강요 1장 17절 11항에서 섭리에 대한 무지가 모든 것들 가운데 최고의 비참함이고 그것을 아는 것이 최상의 복이다. 섭리에 대한 무지가 최고의 비참함이고 섭리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정말 비참한 것은 우리가 외부로 볼 때 못 살고 병들고 사람들에게 지이고 그게 비참한 게 아니고요.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고 운명론적인 삶을 살고 이런 모습 자체가 오히려 더 비참한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 같은 경우에도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 산 것이 다 헛되다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죠?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허무의 정서로부터 벗어나게 된 거예요. 허무의 정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1편의 2절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 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는 일들을 즐거워하는 자들 그들만이 하나님을 참으로 알아모신 자들이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 근래 존 플라벨 목사님의 책 섭리의 신비라고 하는 책이 번역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보시면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 책에 존 플라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섭리를 제대로 묵상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본성적인 무신론을 다스리고 억누르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섭리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본성적인 무신론, 우리는 본성적으로 무신론자거든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것을 억누르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보셔도 그렇죠. 보세요. 다 신앙인물도 보시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죠. 그 대표적인 사람 요셉 아닙니까? 자기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자신을 팔아버렸어요. 얼마나 상처가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처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고백하도록 만들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므이가 그토록 자신을 저주하고 협박했을 때도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저를 통해서 나를 저주한 것이 두라고 하는 이런 대범한 자세와 태도를 갖고 있었던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관계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굳이 내가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건 네가 잘못했기는 내가 잘한 것이고 구차하게 그럴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시고 신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바만 하고 그러면서 자기 일을 묵묵히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멋진 분이신가. 가장 극악한 악을 가장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당일에 빌라도와 헤롯이 원수였으나 친구가 되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일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만든 것입니까? 하나님의 본래 예정하신 작정과 예정을 이루려고 그들이 사실은 모였던 것이고 그 일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극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섭리에 대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원통함이나 억울함이나 답답함이나 불공평한 그런 정서로부터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함께 하나님의 섭리 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분명한